레위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오제사 그리고 칠절기를 기둥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그리고 위생적으로 관계적으로 정결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것도 접촉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미리 종교적인 규례로 제정하심으로써 험난한 시대에 위생이 확보되지 않은 그 시대에 백성들의 생명과 민족의 보전을 굉장히 세심하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제사는 번소화속속 이렇게 외우자고 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냥 외우면 외워집니다. 번소와 속속 습관적으로 번소와 속속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칠절기는 연상하기 위해서 좀 말을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촛대는 교회의 상징이고 이 촛대에 촛불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 속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그럴 때 진정한 성도이고 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 제사는 죄인 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예배의 규례이지요. 칠절기는 이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시기별로 이렇게 규례가 있죠. 자, 내 속에 초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 말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렇죠? 유무초 있느냐 없느냐 초가 돌아보니 오 나 속에 초가 있다 일곱 가지입니다. 유무초, 오나속초 기억하시겠어요? 또 다음 토요일에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외워도 읽을 때 뭔가 좀 감이 잡히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무초, 오나속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오늘 5장은 이제 속죄제의 규례가 계속되면서 마지막 속건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려야 할 구체적인 범죄를 세 가지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건 속건제와 겹치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때이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냥 가볍게 읽으면 누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알리지 않으면 이렇게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북한의 5호 담당대가 있다는 것처럼 누군가 이렇게 반정부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꼭 알려야 된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은 전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저주하는 소리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을 때에 증인 당신이 위증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허물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2, 3절을 보게 되면 실수로 혹은 모르고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경우입니다. 율법에 접촉이 금지된 들짐승들이 많이 있죠. 이건 다 만져봐야 해롭고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종류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죽은 짐승의 사체 만지는 것들이라든가 또 사람의 병 중에서 전염병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들은 특별히 접촉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이러한 의식적이고 신체적인 정결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정결과 또 육신적인 청결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심하게 보호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은 좀 특이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함부로 말하며 참 잘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 원래의 뜻은 분별 없이 말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가 나서 고함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손에 뭐 장을 지지겠다라고 장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잘못됐을 경우에 장 지지는 경우는 영화가 아니면 못 봤습니다만,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무심 중에, 쉬운 성경에는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장담하고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지나보니 자기가 큰 소리 쳤는데 지키지 못한 상황을 오해할고, 이럴 때에 바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욱해서 생각 없이 화가 나서 고함치듯이 그렇게 장담하는 것이 죄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자기가 말한 것 안 지키는 그런 분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 없이 화가 나서 또는 급하게 함부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하게 되다면 자기도 해를 입지만 타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입다가, 그렇죠? 입다가 서운한 것 때문에 그 아리따운 처녀딸을 그 말대로 그냥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용납이 될 수 없는 이런 거지만 당시에는 어찌되었든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입으로 맹세한 것이기에 지켜야 했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배고픔에 장자권을 팔라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는 야곱에게 그냥 장자권을 넘겨버립니다. 성경에는 아주 중요하게 이 단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했더니 에서가 그래 장자권 네 가져 이 정도가 아니고 맹세하고 장자권을 넘기고 그렇게 허기를 채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화를 불러일으켰죠. 에서에게 보게 되면 자기 혼자 장자권 뺏긴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일가 후손들에게도 그 복을 다 뺏기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느닷없이 무심 중에 화가 나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화를 일으키는지, 그래서 이것도 속죄제를 해야 하는데 해당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적용은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고 함부로 장담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늘 연약할 수 있음을 돌아보면서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말이 적을수록 실수가 적다 하는 경고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허물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 첫 번째는 즉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고 즉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 얘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쉽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여야 하고 그렇습니다. 탕자를 돌아가기 보게 되면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자기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성경이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의 말씀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인 것입니다. 어제 레위기를 읽은 것처럼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는 폐지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영원한 형벌받은 죽은 죄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날마다의 우리의 허물과 실수는 계속해서 회개를 하면서 십자가를 보혈을 통하여서 정결에 또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또 영적인 의미다 하겠습니다. 이 속죄의 제물은 계층마다 좀 지위마다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적게 속죄 제물을 요구를 하더라도 너무 가난해서 속죄 제물을 바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7절부터 10절까지는 가난한 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둘기 두 마리로 대치하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가난해서 비둘기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10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고운 가루 한 2리터 정도 이렇게 해서 속죄 제물로 가지고 나온다 했습니다. 고운 가루는 이제 곡식의 가루이기 때문에 이건 소재가 되는 것이죠. 소재. 소재를 올릴 때에는 거기에 기름을 붓고 아주 향내를 내면서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속죄 제물로 바치게 될 때에는 이 기름을 붓지 마라.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내나는 속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붓는 유향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처지를 배려하셔서 자기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계층 그리고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세심하시다. 그리고 구원은 결국 자신이 바친 제물의 크기나 분량, 가격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용서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시고 그에 대한 표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속건제에 해당합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또 어떤 이들은 영적인 부분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즉 원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리고 자범죄에 대해서는 또 속건제를 드린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이 속죄죄를 SIN, Sin Offering 이렇게 하고, 속건제는 그냥 허물, 과실 얘기하는 Trespass Offering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In Daily Life,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잘못한 것들에 대한 요 부분 구분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도 섞여 있기도 합니다. 속건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도 배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물을 범한 경우에는 원래 바칠 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속죄제물을 바칩니다. 14절, 16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는 부지 중에 계명을 범한 경우는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고 6장 넘어가서는 사람에게 잘못한 경우는 이제 원금을 반환하고 거기에 20% 더 하고 그리고 속건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정신은 참된 화해는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요구하라는 겁니다. 상대에게 심한 막대한 손해를 끼쳐놓고 그냥 무릎 꿇고 와서 나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손해는 다 원상복귀시켜 놓고 거기에 20%를 더해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레위기의 규례 중에서 속죄제에 이어지는 속건제의 규례를 보았습니다. 우리 인류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여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두 개도 열 개도 아니고 오직 하나인데 우리의 죄 값은 생명을 다 바쳐도 치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서는 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수렴소 수장을 요구하지만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냥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가지고 와서 바쳐라 하시는 자애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내놓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제물로 내놓으시고 거기에 전가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값 치러주셨기에 오늘 우리 살아있음을 그래서 은혜로 서로 섬기며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렇게 증거하고 주님 뜻 이루기에 힘쓰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